대구의 명물중의 명물은 수목원이 됩니다. 대구 수목원이 개원한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리하는 분들의 정성으로 꽃이 계속해서 이어서 피고 푸른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대구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보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대구 수목원이 원래 수목원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원래 이것은 대구시가 운영하던 초대형 이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이 더 이상 이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그 위에 2층 높이의 5m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풀만 자라는 빈 땅이 보기 싫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수목원을 만들자고 누군가가 제안을 했고 대구시 임업 관련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으로 가꾼 결과 오늘날 아름다운 수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땅 위는 아름답지만 지금도 5m 아래에는 엄청난 쓰레기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인간에게 있어 죄와 같은 유사한 모습입니다. 회개를 해도 또 지나면 쌓이고 쌓이듯이 깊숙이 남아있는 이 형태와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이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길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인간의 가장 큰 과제는 다시 말하지만 죄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누구나 예외 없으니까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번 죽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든지 심판 이것은 죄가 없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다, 또 횡령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재판과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에 마음 편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분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영수증을 쓰고 근거도 없이 올렸습니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들통이 났습니다.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근거를 가져다 대어도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몰라요? 회피하려고 합리적으로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것이지 사실은 회사에서 이러면 이 깜빵을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그냥 대충해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죄 문제를 다룰 때에 화를 내고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특히 남의 죄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의 죄를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데 자기 죄 문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오늘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 뭐 이 수수하게 그냥 지나가는 날에 이때 흐를 찔리듯이 그냥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요 압박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방 종교들, 일반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주술가들이 쓰는 이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는 회피하자 이겁니다. 또 철학자들이 쓰는 방법은 죄는 무시하자, 죄는 망각하자,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죄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제일 좋은 표현이 뭐냐? 조금 가슴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쌓인다, 쌓인다 이겁니다. 마치 중금속이 몸에 쌓이듯이 쌓입니다. 계속 쌓이다가 어느 한계가 되어버리면 뚝 부러지거나 폭발해 버립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회피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고 망각도 아니고 씻어내는 겁니다.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죄는 철저히 씻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도 씻어내야 되고 근본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씻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절대 해결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성경은 세 종류의 죄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3장 이 후반부 되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죠. 1장에서 나오는 죄인은 속이 드러난 죄인, 속이 다 드러난 죄인, 그것을 불경건 그랬죠. 그래서 불의에 임하게 되어서 1장 18절부터 21가지 죄악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입니다. 자기도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옳지 않은 사람들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지요. 이것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좀 단수가 높은 죄인이 2장부터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죄인은 남을 판단하는, 함부로 판단하는 죄인들입니다. 굉장히 도덕군자같이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막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2장에 나오는 고백이요 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3장에 나오는 것이 종교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레이집합니다. 가르치는 무리들, 오늘날 목사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레이집합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한통속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레이집합은 싸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종교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3장 서두에 나왔듯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외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예외인 줄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들이죠. 로마서 9장 4절에 가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데 즉 그들의 특권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이 죄 문제라는 것은 특권하고 유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특권이나 유익하고는 관계가 없고 로마서 3장 9절에도 있듯이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노래송이 나오는데 제목은 없다송입니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르는 없다송입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찬송가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없다가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7번이나 없다라고,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깨끗한 자는 완전히 없다, 틀면 먼지,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저도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하지만 틀면 다 죄 있다, 깨끗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고백입니다. 그 10절에서 18절까지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병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에 병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자기 병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막 밑바닥까지 무너진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없는 것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우리는 없다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과 이 3장은요 없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막 정리를 해버리는데 예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깨우쳐라,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 이 교도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우 잘 영접합니다. 교도소가 유일하게 오늘날 기독교 교화라 그러죠. 기독교에서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매우 잘 영접합니다. 왜입니까? 인생 밑바닥까지 왔고 이제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해결책을 막 가지려고 시작하는 그때부터입니다.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별 다섯 개 군대 장관인데 그럴듯한데 병에 걸리니까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약 처방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가서 깨끗하게 7번 모욕하랍니다. 나아만이 우리나라에는 뭐 물이 없느냐 하면서 화를 버럭 내었는데 그때 이 엘리사가 비장하게 한마디 하죠. 인정하라고. 너 나병 환자 아니냐? 병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니냐? 이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했겠느냐? 너 병 걸렸는데 빨리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가 나병인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하면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즉시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떠합니까? 죄 지었는데 자기가 죄 지었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온갖 변명 갖다 놓고 온갖 합리적으로 개설 부리고 더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라고. 왜 합한 사람입니까? 즉각적으로 인정해야 되죠. 내가 죄인이면.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까지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내가 잘 나서, 너무나도 내가 참 성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 가운데 죄인이다, 죄인 맞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3장 19절부터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잘 지키면 모든 게 사함을 받는다고 새로워진다고 여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곧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오해한 것을 인간의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율법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완전해요. 곧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무엇으로 축소했느냐 하면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엉터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만을 잘 구별하면 됩니다. 인간이 만든 짝퉁 율법이 율법의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구별하면 이제부터 로마서를 보더라도 혼돈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지요. 율법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율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타나면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인간은 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율법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볼 능력이 없습니다. 태양으로 비유하자면 태양이 떴습니다. 태양이 뜨면 태양이 보이는 게 아니고 무엇이 보입니까? 내 몸에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 내가 화장도 안 했네 그러면서. 목욕을 안 해서 허물이 벗겨지네 그러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줄 압니다. 우리는 볼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율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이라. 죄를 깨닫게 한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율법이 나타나면요,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죠? 이 율법이 나타나면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내 죄. 그것도 어떻게 보입니까? 보면 볼수록 막 내 죄가 치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막 울부짖고 토해내는 것이 나오고 이것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기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그나마 정말 착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다고. 읽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없는 줄로 아는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이 할 말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1장과 2장입니다. 나 죄 없다고 그러고, 나 의인이다 그러고, 남 판단하면서 자기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어떻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래도 이래도 하면서, 이래도 이래도 너 죄인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1장과 2장에서 이러한 샘플로 우리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요.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가 정말 괴수 죄인이네.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내 죄악이 다 드러나고 온갖 남을 판단하다가 궤변 가지고 판단하다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들이 막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인간들 모두 다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갈등을 언제 많이 하게 되느냐? 가정도 내가 일으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내 정도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변화 못 시켜요. 그래서 인간은 하면 할수록 벽을 느낍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산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요,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열심히 산 사람들. 그런데 열심히 살았다고 자꾸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람들 자세히 훑어보면요, 좌절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자랑하면 안 돼요. 방송에서 보니까 사업도 열심히 하고 뭐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막 체력도 좋아요. 막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막 거의 안학자손 후예같이 막 건장하고 그렇더라고요. 지칠 줄 모르고 거의 산삼으로 깍두기 반짝 해먹듯이 먹은 사람처럼 막 건장하고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여거리고 난거리고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면 뭐 몇 개의 사업체도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굉장히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집에 가서는 매일 웁니다. 엉엉 울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막상 집에 가보니까 사랑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 자기는 압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도 인간의 마지막 발버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죠. 내 힘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한 명 더러운 곳에 손을 대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뭐 시궁창에 한번 손을 넣었다. 더러운 손 대면 될수록 더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그 손으로 무엇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더러우니까 내가 옷 벗겨줄게. 더러우니까 물 호수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씻어줄게. 그럽니다. 오물을 벗겨내고 옷을 벗깁니다. 겉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도. 우리가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다음날 어린이가 또 더러운 것을 만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이가 또 씻어내야 되죠. 우리는 하면 할수록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또 더러워지고 어린이가 또 더러워져요 다음날에.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더럽지? 그때 예, 더럽습니다 인정하는 것이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 힘으로 안 되지. 내 방법으로 너를 씻어줄게. 깨끗하게 씻어줄게. 그게 오늘 21절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그 씻어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의 스위치를 눌려라. 이 로마서적인 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나오죠. 이 속량, 우리 죄값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속량,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만큼 치열하게 말해 주는 것이 어디 있냐고. 로마서 1장, 2장, 3장이 모조리 다 전체가 막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장에서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다룬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책,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세 종류대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원초적인 죄가 있는 자들, 원죄가 있는 자들. 두 번째는 남판다라는 사람의 죄.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종교인의 죄, 유대인의 죄들 전부 다 드러내면서 너희들 전부 다 해결 다 못하지 그러면서 자신 있게 21절부터 말씀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해결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 너네들 자기 의 가지고는 안 돼.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만질수록 더 더러워지지 않느냐. 이건 물이 아니라 반드시 피로 씻어야 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것이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의 힘으로 해봤지 너의 힘으로 하면 절망이야. 너 힘으로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해서 봤잖니. 자녀 문제가 너의 힘으로 되느냐? 사업 문제가 너의 힘으로 되느냐?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의 힘으로 일을 설 수 있겠느냐? 살아보니까 뒤죽박죽이지. 그런데 한 의가 있어. 십자가 붙들어야 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값없이 주신 것,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값을 내라 그러면 그것은 다 가짜고 이단입니다. 값없이 주신 겁니다. 속량하신 것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되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의 마침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로마서 3장이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죄가 있다면 즉시 죄 씻음으로 나아가시고 잘하기보다는 정직하고 거룩한 우리 대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